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장에서 24장까지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살필 때 다윗왕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 이유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추락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1장, 12장의 시작은 이미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이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바세바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앞서서 자주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가 음란했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을 당할 건데 자기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처, 그러니까 엄마나 마찬가지죠. 후처들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게 될 거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될 거다. 죽이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죽게 될 거다.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이 범죄를 행할 때는 뭐 그 순간엔 다들 모르죠. 뭐 그 이 욕심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받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나 자신은 어쩌면 죄를 범하고 나서 욕심이 이 그렇게 확 깨지고 나면은 한번 정신이 들고 그러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이킬 수는 있죠. 그건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중요한 건데 내가 욕심에 빠져서 범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쏟아진 물들, 엎어진 물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뭐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옛날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해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받는 버림은 좋은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혼자 범한 죄가 아니라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고 부하를 살인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범죄는 대부분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들을 막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뭐 술 한잔하고 기분 좋다고 뭐 음주운전 한번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깔끔하게 뭐 죽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쳐서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엉뚱한 사람이 죽거나 평생 불구가 돼서 이건 내가 사고를 치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오히려 이 바르게 갔는데 그 이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막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서 그 가족이 그냥 인생이 파괴되고 그 다친 분이 인생이 파괴되고 그 평생 그걸 가져가야 될 고통, 내가 사고를 내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으로 이미 오래됐지만 지선아 사랑해 이런 거 우리 들어봤죠. 그런 걸로 알려진 이 이지선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왼쪽은 사고 전의 모습이고 그 오른쪽 사진은 지금 수술을 한 3, 40번 넘게 한 수술 그 결과로 조금 나아진 상태가 저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5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포기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보면 참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참으로 바른 마음을 가진 자매였는데 이 술 취한 이 한 운전자의 실수로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 엄청난 결과를 지금 이 자매가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불행 중에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심지어 어떤 프로에 나가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눈과 이 가치를 모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의 몸이 멀쩡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인한 고통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봐 미리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통해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축복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일까지 하셨죠. 여러분 내 실수로 내가 달려가던 어떤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건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데 남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야, 이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기 지금 이지선 이 자매처럼 이 벌어진 현실은 힘들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자매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던 그래서 그 사명의 길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의 하나님의 법칙이고 오늘 우리가 수용해야 될 삶의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때마다 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막 영화 감독들이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막 거의 죽을 뻔하다 살려내고 뭐 불 속에도 살려내고 뭐 다 살려내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인생을 만들어 하면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영화고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와 걸어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조작해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인격이에요. 이 자유지라는 겁니다. 자유지를 가진 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각자가 랜덤하게 알아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우연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한다는 이런 너무 우리가 좀 위로받는 말들을 자주 들어서 그렇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역사를 통해 잘 보세요.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 규례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울처럼 고집을 피지 않았고 숨기고자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어떻겠습니까?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은 다윗의 장점이었고 축복받을 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다윗이 욕심과 욕정으로 저질러버린 그 죄악의 결과는 그게 오래도록 쓴뿌리가 돼서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정의 마음에 휘잡 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교만하다 못해 오만한 자가 돼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시간 살아갈 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감각, 코람데의 감각이 있는 거. 그게 말씀 묵상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이제 11장, 12장의 얘기고, 이제 계속해서 13장에서 20장까지는 그렇게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정말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가는가를 보여주죠. 다윗이 쉽게 치부했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여자에 대한 문제, 정욕에 대한 문제, 응? 욕심에 대한 이런 욕정에 대한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욕심이 자라서 결국 죄가 됐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을 만들고 있는가를 지금 13장에서 20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일들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다윗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들키지 않았다고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혈기가 방자한 이런 나이에 당연히 이런 뭐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가 허용하고 즐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도망자 시절 그 절박했던 시절부터 아내를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두면서 결국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한 결과가 바세바라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것처럼 그냥 범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라고 하는 살인교사, 살인죄까지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옛날에 그랬나 보다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그곳에서 벌어지는 1, 2%의 죄악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체로 잘 살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대충 지켜라가 아닙니다. 80%만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이 거의 뭐 99%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가 1% 버리지 않고 반복하고 방치했던 그 죄악 그거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은 망치고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일파만파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심지어 자기 부하, 자기 나라, 자기 공동체까지 다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만하면서 그냥 자꾸 하나님께 무슨 축복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바른 축복이 임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만사 형통의 삶, 여기 형통하리라고 그랬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순종의 문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1% 2% 숨긴 죄악들을 숨겨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철야하고 새벽을 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말씀 묵상도 그렇지만 기도도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목적이 기도예요. 기도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물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다른 길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기도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매일의 묵상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루에 3번씩 딱 정해놓고 그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서 뭐 지성을 드리고 뭐 정성을 드려라 그런 복이 온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세 번, 만약에 내가 세 번만 갖고 안 되면 열 번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하시며 내가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자꾸 중간중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늘 생각이 날 때마다 이상한 생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나 흐름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욕정대로 사는 그걸 마음대로 풀고 누구라도 결혼하고 누구라도 잘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많은 아내를 둔 결과가 이런 혼란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던 거고 또 다윗은 그 자녀들의 이 그릇된 이 삶을 잘못된 삶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일은 일에는 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장남이 그 이 딸을 그러니까 아들이 딸을 강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달랐는데 장남이 딸을 강간하는 이런 사실에 성경을 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 뭐 막 병이 될 정도로 우라가 치밀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조치 공정한 이 조치, 그 치리를 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딸을 그런 식으로 대했는데도 다윗은 넘어갔어요. 애 마음 상할까봐 이래가면서. 이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공정한 이 바른 이 교육과 치리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일까지 아주 심각하게 일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의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잘잘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바르게 교육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더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회피하는 식으로 덮어놓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실수를 부모로서 덮어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결과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확실하게 교육하지 않고 이거 다윗처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애 마음 상할까 봐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는 건요.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다윗이 바른 치례가 없이 장남이었던 이 암논의 이런 죄악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이 다말, 이 동생이 다말이었는데 다말의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던 오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은 2년 동안 이 칼을 갈고 있다가 2년이나 참고 칼을 갈고 있다가 나중에 이 암몬을 죽여버리는 것. 그리고 그 여파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반역으로까지 갑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런 일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여자를 많이 두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각각 배가 다른 자녀들을 낳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말과 압살롬은 특히 누구의 딸이었냐면 마아가라는 여자의 딸이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그 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보면 그술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그 땅에 왕 달메라는 사람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낳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딱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이미 어긴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도 참 성실했고 용감했고 참 대단했는데 그런데 밖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싸우는 데는 그랬지만 뒤로 서서 삶에 있어서는 뭔가가 구멍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함이 낳았던 아들이었거든요. 이게 장남이고 첫 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상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거리는 삶을 산 결과 결국은 이 다윗이 이런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갔는데 이 후궁 10명을 모든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백주대낮에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은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의 사건 이걸 통해서 드러났던 죄의 열매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 죄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건 마치 낚시꾼들의 낚싯줄과 같아서 처음 고기가 미끼를 탁 먹을 때 그 미끼의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맛도 느끼지만 근데 뭐가 따끔한 것도 있겠죠 분명히. 낚싯줄을 물면 그래서 뭔가가 자기 몸에 연결되고 결국 달려있는 건데 그 낚시꾼이 줄을 당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좀 불편하긴 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낚시꾼이 낚싯대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절대로 낚시꾼이 풀어준 어느 정도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미 그 미끼를 문 고기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줄이 허락하는 만큼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입으로 삼킨 낚싯바늘은 결코 스스로 빼낼 수 없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늘 많은 이 교회의 청년들이 요즘 세상 문화가 이렇다고 그래서 술, 담배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친구들도 다 그렇고 목사 애들이 뭐 장로 아들이 뭐 다 이렇게 하더라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옆을 봐도 나는 전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저렇게까지는 나는 안 해.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비교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의 친구, 이 세상의 문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결국은 그 낚싯줄에 물린 거예요. 결국은 물린 상태에서 아직은 이 사탄이 당기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1, 2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 온 나라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 친구들이 다 유행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에 위배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탄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가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장로가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데 전도사가 괜찮다고 그러고 리더가 괜찮다고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도 베풀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때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스스로 변명을 하고 뭔가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나름대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자꾸 핑계와 변명을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아요. 그게 핑계와 변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저도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때 뭐 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결국은 몸이 그래도 하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기면 다 해요. 보니까. 저 자신이 그래. 저 자신이 보니까. 그런 걸 볼 때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핑계요 변명을 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할 바른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떼어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변명하고 또 변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욕심대로 하는 게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고요.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들은 유행 따라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처음에 그 습관이 나한테 확 침투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은 내가 처음에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습관이 나를 통제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인생은 젊어서 만든 이 인생의 습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런 습관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른 습관들을 갖는 작은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늙어서 정말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얼굴에 그냥 가죽 철판을 깔았는지 모르잖아. 어른들을 보면 어떤 분들. 왜 그래요? 젊어서 그렇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젊어서부터 요즘처럼 뭐 이렇게 유행하는 브랜드 뭐 어제도 우리가 무슨 쇼핑센터 한번 가봤는데 와 이건 뭐 정말 그렇게 쫓아가다간 가랭이 찢어져서 다 죽겠더라고. 명품에 뭐 브랜드로 치장하고 지금처럼 외국에 나와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호텔급 삶을 사는 어? 이런 거는요 참 우리가 참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거지처럼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그 현장을 잘 이해하고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 이 아까 말했던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착했어요.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런 세계가 해서 나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세계로 와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눈은 바로 그런 거죠. 남들이 보는 똑같은 거 말고 배불리 먹고 좋게 살면서 조금씩 뭐 돈 뭐 몇 푼씩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만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 벌어서 나눠줄 수 있는 인생 배워서 남줄 수 있는 인생 남의 가치를 발견하고 먼저 좀 높여줄 수 있는 인생 겉을 보고 속는 인생이 아니라 멀끄름하고 예쁜 거에 속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속마음과 그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철저히 훈련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두 갈래 길로 가는 게 있어요. 축복을 계속 받은 그런 인생과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다윗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사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왔는데 복받는 일과 저주받는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준비하는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교회와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가는 그런 인생이 축복을 준비하는 인생이겠죠. 그럼 저주와를 준비하는 인생은 뭡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늘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에 보이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뭐예요? 스스로 점점 저주로 굴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명체의 성장 복습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변신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기는 해도 자신의 땀을 흘려 얻은 결과들을 사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공짜도 좋은데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흐뭇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법칙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땀 흘리는 노동은요. 이거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전부 땀 흘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땀을 흘려서 약속을 지켜내고 땀을 흘려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봄, 여름에 흘린 땀으로 가을에 풍요를 누리게 하셨고 겨울에는 쉼을 주셨어요. 땀을 덜 흘리고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그렇게 살죠.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죠. 조금은 땀 흘리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을 누리는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평생 동안 얼굴에 철갑 까는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어우 제가 무슨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주일에 와서 자꾸 저주를 부르는 그런 습관, 공동체를 깨버리는 습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복만 바라는 그런 게으름, 남이 수고하고 할 때 히히 놀다가 배짱이처럼 먹을 때만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더 땀을 흘리고 내가 더 좀 수고하고 내가 좀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21장에서 이제 24장 마지막은 이제 다윗의 행적의 요약인데요. 21장의 처음은 흉년의 소식과 함께 그 원인이 이 죽은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게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언제 지금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런 공평한 이 심판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이거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속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속여서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잘못된 맹세를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그 맹세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냥 넘어가고 말아서 결국 이스라엘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노예 같은 그런 한 어떤 공동체처럼 살아남게 됐었죠. 이 얘기가 지금 사울로 따지면 350년 전 얘기예요. 350년 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350년도 더 지난 이런 일을 끄집어내서 민족 청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막 민족 청소한다고 막 족속들을 서로 막 아주 죽이고 막 이런 일들 있죠. 그걸 하면서 이 기본 족속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이 있을 땐 안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이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부터 분명히 온전하게 처리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였고 오히려 공의를 굽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우습게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죠.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통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대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들이 이제 제대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원하고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뜻, 교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상황이 돼야지 그냥 막무가내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온전히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물론 구멍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걸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좌파다 우파다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는 게 뭔가를 바르게 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15절부터의 기록은 좀 재밌는 게 이 블레셋의 골리앗들을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라는 사람, 18절에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 그리고 19절에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그리고 21절에 보면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가드의 거인족들을 거인들을 다 그냥 넘어뜨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미 본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였던 데가 어디예요? 거인족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블레셋 족속에도 같이 섞여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1장을 보면 다윗이 죽인 이 골리앗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골리앗 같은 다른 골리앗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인들이 하나같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을 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거를 용기 있게 뚫고 나가는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남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을 처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거예요? 그런 길을 다윗이 그 길을 걸은 거예요. 10대 나이에.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 첫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인 골리앗들이 여럿 있었어도 블레셋이 사실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짓밟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팽팽한 50대 50의 그런 이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서서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 50대 50의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먼저 나가서 그 긴장감을 깨뜨려버렸어요. 그 전제를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1장을 보면 온 민족을 떨게 했던 그 거인들을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주 맞붙어 싸워도 이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의 얘기가 이 23장에도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그 용맹한 사람들에게 쫙 나옵니다. 왜 이런 용사가 생겼다고요? 바로 다윗이 가장 먼저 그런 믿음의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이 팽팽한 힘의 균형을 깨는 그런 1%의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달려가면서 누군가가 먼저 가서 희생하고 누군가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참 사람은 이상하죠. 아무도 안 하고 머뭇머뭇되면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가 가가지고서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50대 50이 49대 50 하면서 이렇게 딱, 51 하면서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1%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사역을 일구어가면서 아마도 좀 우리가 현장에서 이 교회 현장 또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골리앗과 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런 팽팽한 균형을 믿음으로 깨뜨리는 1%가 되십시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마음속에 싸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불순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그래서 핑계와 변명을 대며 숨지 말고 좀 돌파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사실 어떤 면에선 기대감이 있어요. 두렵기도 한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또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정말 이 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4장에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얘기인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흉년을 겪을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그 쫓겨다니 사울에게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할 거냐 이걸 선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21장을 같은 내용으로 참고해 보면 기근의 연수가 3년이라고 나오는데 3년이라고 해도 그게 따지고 보면 1095일이잖아요. 3개월이면 90일이고. 근데 전염병은 3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거기에 혹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인구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4장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킨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상 21장에는 또 다르게 나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해서 억지로 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죠, 이제는? 그런 뭔가를 던졌는데 다윗이 물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다윗이 유혹됐다는 거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려고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지금 이 본문이. 그 다윗은 그런 결과 죄 없는 백성을 그럼 7만 명이나 죽인 거냐.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7만 명이 죽냐. 여러분 그냥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말씀 읽을 때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이상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바르게 읽어왔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라고 아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가야 되냐면 일단 문자적인 해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장 그대로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또는 이해는 되는데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잘 보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정황을 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해석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답을 얻지 못하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 이유가 잘 흐름이 파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래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니네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 이리 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 사건 때와 같이 비록 좀 다른 차원의 범죄였지만 또 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인구조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유였는데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어찌됐든 그거를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 이 본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를 뭔가 반대를 무릅쓰고도 9개월 20일에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그거를 끝까지 그 욕심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 이유는 분명해요. 욕심이 잠깐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욕심을 끝까지 고집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늘 말하지만 사람이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이게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고 그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탄이 절대로. 그 뭐예요? 결국은 그 거짓말을 집어넣었을 때 자기는 억지로 하지 못하니까 그 거짓으로 사람이 욕심에 자극을 받고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거를 탁 거머쥐면 그다음부터는 그 죄를 드라이브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그 욕심을 붙잡은 그 사람이 이때부터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탄이 이 비난자가 되죠. 정죄자가 돼서 너가 분명히 그 짓했어. 네가 살인자야. 네가 간음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혼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사탄도 억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신문 보도에 살인 사건이나 강간 이런 걸 저지른 흉악범들이 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뭐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러고. 또는 그때 내가 뭔가가 쉬었죠. 욕심에. 자기 욕심에 쉬었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마치 다 다른 것인 것처럼 그걸 변호사들이 돈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걸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켜서 그걸 살려내잖아요. 정신병 걸로 이런 걸려가지고 다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혹시 법을 공부하셔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를 억지로 조종하거나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탄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는 전적으로 누구라고요? 내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좀 이상한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욕심, 그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다 주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종하거나 사탄이 억지로 행한 일이 아니라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면 결국 다윗인데 다윗의 고집스러운 이런 욕심이 이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는 분명해지는 거죠. 그 이런 일들 속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생으로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마도 이 인구조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온 나라 공동체에 섞였던 저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7만 명을 죽이겠다. 이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고 죄의 열매를 맺는 욕심을 고집하지 마시고 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다윗이 보면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참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능하면 그런 실수와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살펴온 사무엘 하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했던 게 뭐였죠? 레위기라고 그랬죠. 이제 레위기와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기준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다윗에게서 좋은 것은 좀 배우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철저히 버려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